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세주 하나님과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아래서 나의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그대에게 부탁했던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대는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이 그런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여라. 그리고 진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의 정신을 파는 것도 못하게 하여라. 그런 것들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말다툼이나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내가 그런 일을 금하는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착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토론만 일삼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그렇게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한다. 우리는 율법이 바르게만 사용되면 선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치 못한 자와 죄를 짓는 자, 거룩하지 못한 자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죽인 자, 살인자,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와 동성애자, 노예 상인과 거짓말쟁이와 거짓 증언하는 자, 그리고 무엇이든지 건전한 가르침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건전한 가르침이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내게 맡기셨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 그분은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내게 당신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폭력으로 괴롭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셨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내게 넘치게 부어졌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다. 나는 그 죄인들 가운데서 첫째 가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앞으로 당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가장 악한 죄인인 나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려는 것이다. 이제 영원한 왕이시며 오직 한 분뿐이시고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빈다. 아멘. 내 아들 디모데여, 전에 그대에 관하여 받은 예언들에 따라서 내가 그대에게 명한다. 그대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고귀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굳게 지키고 깨끗한 양심을 지녀라.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은 무너지고 말았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Sing hallelujah to the Lord. Sing hallelujah to the Lor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the Lord.
Jesus is risen from the dead.
Jesus is risen from the dead.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겔서 제35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의 얼굴을 세일산 쪽으로 돌리고 그곳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곳을 규탄하여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치고 너를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겠다. 내가 내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면 너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한을 품고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할 때 그들이 그 지은 죄로 심판을 받을 때 너는 그들 위에 칼을 휘둘렀다. 나 주 하나님은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피투성이가 되게 하며 피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아 다니게 하겠다. 내가 남 죽이기를 좋아하니 피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아 다닐 것이다. 내가 세일산지를 황무지와 폐허로 바꿔놓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내가 세일의 모든 산을 칼에 찔러 죽은 자들로 가득 채워놓겠다. 내 언덕과 골짜기와 모든 시냇물에는 칼에 찔러 죽은 자들이 널려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영영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내 성읍들에서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하겠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너는 나 주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돌보는데도 감히 말하기를 그 두 민족과 그 두 나라가 내 것이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 주 하나님은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분노를 터뜨리고 질투를 한 것과 똑같이 나도 네게 보복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모두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또 이스라엘의 산을 가르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해졌으니 너희 것이 되었다고 말하며 조롱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보복하는 날 너는 내가 조롱하였다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입을 벌려 나를 거슬려 허풍을 떨고 나를 거슬러 빈정대는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 때 온 땅이 기뻐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소유가 황폐하게 되었다고 내가 기뻐했던 것과 똑같이 나도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세일산과 예돔 온 땅아, 내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실천이 반영되지 않은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오지 않은 실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는 이 12장 이전의 모든 신앙 논리를 전제로 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었으므로 라는 말과 일반입니다. 또한 이 두 구절은 실천편 전체의 서론으로 3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지적되는 각 분야에서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는 대강령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같이 화합하는 것도 세상을 도피하는 것도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앞에서 말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며 미래에 약속된 영광 등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연약하고 추한 우리들은 구원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또 권하노니 하는 말은 곁으로 부른다, 권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했고 누가복음 3장 18절에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사도행전 2장 40절에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위로한다는 말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쓰이고 있고 에베소서 6장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고린도후서 2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제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압이나 위협이 아닌 부드러운 권면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은 과거에는 더러움의 도구가 되어 있었으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4절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결의 생활을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구약 시대에 죽은 제사에 상대되는 것으로 성도의 생애가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를 위한 순교는 어려운 일이지만 주를 위해 평생을 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는데 여기에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땅하니라는 의미입니다. 역시 구약의 의식적 예배에 대해서는 중심적이고도 참된 예배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번제 대신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는데 시간적인 것을 말합니다. 카멜레온처럼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성도들은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선악의 분별력, 생각할 수 있는 것 등의 부분입니다. 이 마음은 영으로 인하여 새롭게 됩니다. 본받지 말고 했는데 보이는 모양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시대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변화를 받아 본질적인 형체를 변화하라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변화하라. 이 낱말이 변화선상에서 그리스도의 변화하심을 묘사했을 때 쓰여지고 있는 내용을 마태복음 17장 2절이나 마가복음 9장 2절에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이며 지나가는 이 세상의 유행을 본받지 말고 내적 본성에서 변화를 받으라는 당부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삶이란 정지에 있는 법이 없습니다. 악을 본받거나 선을 따르거나 한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으로 하나님의 뜻의 형용입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뜻의 방향, 모든 악에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입니다. 선하신 뜻은 그대로 기뻐하심이 됩니다. 온전하심은 윤리적인 온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여 조금의 문제도 없으십니다. 엉뚱하게도 우리들은 열심히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정말 누구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일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대상을 주심이 감사하며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말씀을 좀 더 오늘의 의미로 헤아려 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의미는 첫째로는 너희 삶 자체를 제물로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해 가는 모든 과정이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그 장소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임을 기억합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기도인의 생활 자체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기도요. 흥얼거리는 노래가 곧 찬송인 겁니다. 때문에 거룩한 말과 신령한 노래로 드려줘야 하는 겁니다. 덧붙여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저주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임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폭군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제사나 제물은 깨끗해야만 합니다. 제물은 그 양이나 크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가진 것에서 드리되 단 한 가지의 조건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나 제물은 드려집니다. 즉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드렸다가 다시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임을 기억합시다. 산 제물로 드리라 당부하는데 의미로는 죽은 제물이지만 실제로는 산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것이 아닌 신앙, 경건, 사랑으로 드려져야만 하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유창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엄한 의식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진정한 영적 예배는 어떤 장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행하는 어떤 행사가 아닌 온 세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믿고 우리 일상 행동을 계속적인 예배의 행위로 믿고 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직장에, 시장에, 가게에, 농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와 다른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 행위는 제사와 삶을 이원화하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기도인은 모형적으로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는 본문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은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아홉 번이나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개종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사도시대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1세기 사람들은 어떻게 개종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 그 자체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 밧줄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밧줄을 붙드세요. 그러면 내가 건져주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밧줄을 붙들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밧줄을 붙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밧줄을 던져준 사람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개종의 사건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아홉 가지 개종 사건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순절에 이루어진 3,000명의 개종 사건입니다. 이 개종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모여든 많은 사람이 베드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을 듣고 그날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말한 회개는 죄에 대해 단순히 후회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따르면 회개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상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둘째로 이번에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개종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개종입니다. 이 개종 사건도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빌립은 주님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갔습니다. 여기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는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은 이 기록은 사도행전 8장 38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는 다소의 사울이 개종한 사건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개종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을 서로 연관시켜 읽어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자 그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냐? 사도행전 9장 6절. 이 말을 듣고 그는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사울은 이 말씀에 순종해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그 당시에 구원을 받았다면 아나니아가 구태여 그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 말할 까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고넬료 개종 사건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개종한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말하기를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심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섯 번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데아의 개종 사건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 빌립보에 자주장사를 하는 루데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아드리아에서 왔으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열어서 이 여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그 여인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루디아가 믿고 세례받은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옷 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일곱 번째, 빌립보 간수의 개종 사건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도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을 때 간수를 개종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간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0절. 그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계속해서 그는 주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자를 씻기고 그날 밤에 온 가족이 이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3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덟 번처럼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인들의 개종 사건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의 개종 이야기는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8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홉 번째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인들의 개종 사건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세례 요한의 열두 제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가르친 세례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아홉 번의 개종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명령을 받았고 무엇을 행했는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3천명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둘째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셋째, 똑같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개종 사건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듣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넷째,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사울의 개종 사건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개종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개종입니다. 그는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섯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의 개종입니다. 루디아는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의 개종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인들의 개종입니다. 그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홉 번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인들의 개종입니다. 그들은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아홉 번의 개종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홉 번의 개종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신약성경에 나타난 개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혜를 통한 죄사함은 이와 같은 순종이 행해지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와 같은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우리가 살펴본 아홉 가지 개종의 예를 살펴볼 때 우리의 경험이나 기도를 통해 혹은 제단 앞에 나아감으로 구원받은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왜 모시지 않느냐. 이 세상에 to see if you're willing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을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북한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